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며 행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같이 하십시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라. 아멘.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복음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확립되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복음의 핵심만 꽉 모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도 예배를 마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는 일평생 간증할 만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는 예배에 제가 은혜 받았고 그 후로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많은 어려움과 갈등 문제가 있었지만은 지난 25년 동안 변함없이 복음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성공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에 남을 만한 일이 되고 가문 전체가 완전히 살아나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 생에 영원히 남을 만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좀처럼 떠나지 않는 가문의 우환과 질병, 병폐, 우상 문제, 종교 문제 등이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문화권을 개혁하고 후대를 살 수 있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예배 때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옥토와 같이 준비된 심령에 합당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성전에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증거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지 않았고 간음하는 자가 누구인지 찾아다닌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간음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잡으려면 눈에 불을 켜야 합니다. 그들은 누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든 관심을 모으고 율법의 시각으로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받고 증거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죄를 들춰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복음 정신입니다. 정말 복음 정신이 되면 우리의 관심이 복음을 전하는 데 현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안 되면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할수록 믿음 생활을 잘하는 기준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현장은 다 놓치고 누가 죄짓는가 찾아다니는 모습이 실패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에 빠진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복음을 바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 복음, 원시 복음입니다. 살 길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창조 때부터 복음이 복음 시대요, 은혜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을 율법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시대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모세 시대도 은혜 시대입니다. 그런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창세기 3장 문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 붙잡혀서 멸망 가운데 있는데 인간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면 하나님 법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빨간 신호등에 차를 몰고 가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교통법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없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링컨 대통령 때 노예 폐지법이 제정되면서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 사단에 붙잡혀서 멸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완전한 법에 비춰보면 자신이 죄인임을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준에 비춰서 나를 보니까 죄인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대가는 죽음이므로 모든 인간이 전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비춰서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줍니다. 죄가 드러나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죄를 드러내는 그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했습니다. 몽학선생은 유치원 교사라는 뜻입니다. 유치원 교사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학교 들어가고 철이 들게 되면 스스로 할 줄 알게 되면 더 이상 유치원 선생 밑에 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겠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목적이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율법이라는 가정교사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율법이 내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율법의 요구사항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는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살짝 가리고 속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계속 지키도록 합니다. 율법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죄책감에 빠지도록 배후의 사단은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은 완벽주의이기도 합니다. 완벽주의는 남들이 볼 때 좋아 보이지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완전하심과 나의 불완전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단은 이 사실에 대해 중대한 속임수를 가져왔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얽매여 많은 세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열심과 내 의와 공로가 들어가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면 복받고 주의를 성취하지 않고 헌금을 떼어먹으면 사고나거나 부도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저주 멸망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유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종교에는 인간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일방적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구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다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 큰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복음과 율법이 적당히 섞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에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도 행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아야지만 하지만 인간이 할 도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는 인간의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인간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 우리에게는 평안함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경륜이 오래될수록 부담감이 찾아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산에 가서 도 닦는 것이나 교회에서 도를 닦는 것이나 그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 참 감사가 넘치고 시간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쉽고 아주 편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종교생활을 하면 세월이 갈수록 힘이 들고 부담이 됩니다. 교회 오는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정도 해야 한다는 선이 있고 남들도 그런 시각으로 나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권사고 장로가 안수집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내 속에 불이 나도 억지로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생활하는 피곤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부담이 덜어지고 평안함이 오고 방종이 아닌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비밀을 알면 힘과 여유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 속에 넘치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하는 발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내가 다 받았다는 확신과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내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복음의 시각으로 보지 못합니다.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이해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복음의 시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복음의 시각이 아니면 어디 그럴 수 있느냐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화날 일이 많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살려보라는 것입니다. 교회적인 운동이 많이 있는데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생을 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말고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복음 정신이 되는 것, 우리의 물질과 학업과 기능 모든 것들이 복음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속으로 먼저 들어오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이 된 것만큼 복음이 나가게 되고 복음이 된 만큼 전도, 제자, 현장 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만 말하면 됩니다. 산업인 전문교회에서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업에 대한 동기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속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늠한 여인이 여인에 대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왜 저랬을까? 오늘 3절과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늠한 여인을 잡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이것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끌고 와서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할 것이냐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럴듯한 질문 같지만은 예수님이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면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에 스스로 모순이 되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나 논쟁, 변론에 대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아셨습니다. 논쟁의 시작 자체가 율법의 시각입니다. 율법의 시각으로 보면 지구상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의 시각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에는 여러 가지 이론과 잡다한 사람들의 말들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만히 한번 계셔 보십시오. 우리는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증인은 조용히 증거만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는 변호에도 율법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결국에는 율법의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는 분들을 꼭 복음의 시각으로, 복음의 생각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새로 나오는 분들을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비밀을 나도 모르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었고 과거에 비참하게 실패했던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이 참사랑께 보내셨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창세기 3장에 빠져 갈급하다는 것을 모르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 손님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과 지혜를 주셔서 나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하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이 사장은 복음에 답을 얻고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그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비참하게 망해가더라도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염려거리가 바로 기도 제목이고 심각한 갈등이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설명한다고 되겠습니까?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뭔가 땅에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자 전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이 몇 날 며칠 어디서 무슨 못된 짓 한 건 누구누구 바리새인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한 그런 것들을 땅에 쓰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에 한 사람도 자신에게 나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자와 예수만 남게 되었더라. 복음 정신 속으로 들어가면 내게 충만한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조용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흑암 권세를 꺾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정신이 되어야 시대적인 만남의 축복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왜 전에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냉대를 받았습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 재산을 훔쳐 로마로 도망온 소망 없는 노예로 바울을 만나서 회심한 사람입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쓴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도저히 소망 없는 노예,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복음 안에서는 세계복음의 중요한 요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기생 나합을 찾아낼 때였습니다. 예수의 족보에 오른 나합, 밧세바, 룻, 다말 이 네 명의 여인은 정숙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왜 이 여인이 예수의 족보에 올랐을까요? 복음은 이런 것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시대적인 사명자들이 일어났을까요? 복음의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어떤 여인이었든 복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달라졌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대적인 요원들은 이곳저곳 곳곳에 있습니다. 복음의 시각이 아니고는 절대 찾아내지 못합니다. 불렀던 대학교에 우리 진이 모모니 현장에 들어갑니다. 수준 낮은 갈릴리 사람 가운데 세계 복음의 요원들이 분명히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내려면 우리가 복음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팀이 복음의 팀입니다. 왕족도 있고 흑인도 있고 시골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유치원과 애프터스쿨 보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세계적인 요원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한 가지로 말씀에 은혜 받고 한 가지 방향 맞춘 사람들, 복음에 차별이 없는 사람들,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도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복음화라고 말합니다. 세계 복음화 가정,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 하는 세계 복음화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계속 복음만 말하면서 다 내려놓고 다시 복음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는 것 같아도 늦는 것 같이 보여도 이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종교에서는 이 땅에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복음화를 위해서 일평생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일평생 복음을 들어도 다 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되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의 방법으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이 땅에 주신 제도와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가정과 직장을 소홀하지 않고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초과학적 초상식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일평생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만 말하는 데 쓰임받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동안 율법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했고 정말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회의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께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주시고 복음 안에 내가 다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깨닫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시대마다 중요한 일꾼을 찾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일꾼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